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교리들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칭의에 대해서 다루는 첫 번째 시간인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시고 주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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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1장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인데요. 거기에 보면 6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씩 나눠서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첫두 번째 1절과 2절, 첫째와 둘째 절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들은 이제 칭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의 수단인 신앙.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신앙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믿음. 믿음이죠. 그래서 먼저 칭의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1절에서 설명하는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칭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칭의. 칭의는 보통 저희가 한국 교회에서 많이 배웠죠. 이신 칭의라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 불린다 해서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 칭의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이제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신 새 언약을 통해 구원받는 것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그걸 다루고, 신앙고백은 그 다룬 그리스도의 순종의 역사의 유익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것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면들을 한 개씩 한 개씩 띄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로 다룬 것이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 얘기를 했었던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물론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유익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를 생각할 때그 여러 한꺼번에 일어나는 유익들 중에 그 적용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것이 먼저 사실이어야 그 다음 것이 사실이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사슬처럼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다 해가지고 청교도들은 그것을 골든 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유익이 우리가 다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때다 오는 것이지만, 또 어떤 것들은 그때 다 한꺼번에 올때 시작되어서 평생 가서 이제 성화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들 중에 있는 것들은 저희가 묵상할 때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이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다루는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었고, 그건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것이 우리를 살리신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먼저 살리시고, 그 살리신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를 살피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칭의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저희 신앙고백에 시작을 해요. 일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러니까 아무나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이것이 말하는 것은 벌써 천에는 다른 교리들이 있는 거죠.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으니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전도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받을 수 없다. 사람이 이렇게 가리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나 다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전부터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효력 있게 부르신 사람들만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앙고백에서는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그래서 누가 의롭다 하시면 받는지를 이렇게 제한을 하죠.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되. 이것을 제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몇 가지 얘기하는 것이 이 신앙고백을 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배경에 이들이 반대하는 교리들을 쳐내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으로서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심으로서이며. 일단 다 읽어보고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의를 주입시킴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죄를 사하시는 모습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보시면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그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인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칭인데 그것이 먼저 아닌 게 뭔지를 뭐 세 가지인가 벌써 얘기했잖아요. 의를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성을 하나님의 의를 집어넣으심으로써 바꾸시는 방법으로 의롭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입시키셔서 그들이 의롭게 됐다라고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종교개혁에서 그것을 부정하면서 나선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의롭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의를 본성적으로 주입시켜서 그 순간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법적으로 선포하시는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본성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물론 죄로부터 끊어지는 어떤 큰 일들은 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의롭다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의롭다고 완전한 의로움의 신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오로지 법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중에 시민권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다 받으셨나요 여기? 여기 시민권 다 받으셨어요? 그럼 다 받으시지 않았 영주권에 대한 시민권 다 받았다고 치고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몇 년 좀 살아야 미국 사람 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 같으세요? 여러분 본성이, 여러분 말하는 거나 사는 문화나 습관이 미국 사람화 됐냐고요? 안 됐단 말이에요. 저도 안 됐어요. 저도 안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근데 우리는 만약에 시민권이 있다면 완전히 100% 미국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법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옆에 사는 저희 옆집에 사는 그 유대인 출신 백인 미국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법적으로 책임도 있는. 근데 그것은 오로지 우리가 뭐 김치 싫어하고 뭐 이렇게 햄버거를 더 좋아하게 되어서 미국 사람 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너는 미국 사람이야. 국적이 미국이야.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100% 미국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라고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정말 미국 사람답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 칭의와 성화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면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다 완전하게 의롭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일어나기 전부터 지금 당장 법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 선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속에 의의를 부어 넣으심으로서가 아니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시는 법적인 그런 공포를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냥 겉껍데기만이고 소용이 없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100%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신문은.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의로운 신물이 된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으로서가 아니고 또 무엇이 또 아니냐?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함 받은 거는 우리 쪽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다른 데서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그랬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alien righteousness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외계인의 의가 우리께 된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이의 의가 우리께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 의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그냥 남이 이뤄놓은 의의를 우리가 덜컥 받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요게 이제, 저기, 한국교회 또는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약간,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 한국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 믿음 자체가 어떤 밸류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믿음 자체가 우리가 받는 의로움에 어떤 기여하는 공로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여삐 보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사람이 믿은 것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원 안 하시고 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오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믿음 자체는 우리가 하는 행위가 맞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가치나 공로를 가지고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행위는. 행위는 많은데 우리가 믿는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상을 받으려 어떤 보상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일을 해야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어떤 일하는 것에 대해서 좀 가르치려고 완전히 진짜 그만한 합당한 일을 안 해도 한 요만큼만 해도 엄청난 그런 보상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가서 잔디 좀 깎으면 잔디를 깎으면 내가 너에게 공원에 데리고 가겠다 아니면 뭐 차를 사주겠다 아니면 뭐 용돈을 올려주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그만 순종을 통해서 그 받을 수 있는 보상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받는 기준을 정당한 기준에서 확 줄여서 굉장히 문턱을 낮춰준 거죠. 그런데 칭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기준을 확 낮춰주셔서 요 정도만 네가 하면 내가 그걸 보고 너에게 주겠다라는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 잘했다 칭찬할 만한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을 여겨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의를 의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자비롭게 그것을 받아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미니안주의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 믿음도 행위로서 어떤 복음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것들, 복음성 수준, 사랑, 뭐 구제, 기도, 여러 가지 것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요. 그런 거를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그래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다 그 굉장히 노력하니까 그걸 보고 내가 너희들을 의롭게 만들어주겠다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제할 때 그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어떤 사람을 의롭다 칭하게 될 때, 칭하실 때 요구되는 조건을 한 번도 낮춰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의롭다 칭하실 때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켰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누구를 의롭다 부르실 때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의롭다 부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완전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대신 완전히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값없이 얻게 된 거예요. 거저 얻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얻게 됐느냐? 어떤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인데 의롭다 칭함을 믿음으로 받아요. 이해되시죠? 여기 잠깐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때문에 그것을 값없이 전가시켜주셔서 우리 받아주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것에 근거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사랑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을 잘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을 나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도도 안 하고 못된 짓도 꽤 많이 했고 내가 알고 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나하고 정말 안 맞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와 형제 자매가 됐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인정할 거냐 말이죠. 만약에 내가 그거를 인정 안 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로도 칭하시는 것을 나는 그 방법을 안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왜 1만 단한테 빚지고선 100 데나리온 안 용서해 주는 사람하고 똑같은 경우가 돼 버린다고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질문 없으세요?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성경 구절 보기 전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이해되는지 먼저 확인하면서 보려고 그래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여엽히 보시고 그것에 따른 가치에 따라 우리에게 의로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값없이 내가 정가를 받았다. 의롭다 받았다. 이것이 딱 클릭이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가 사는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또 그 신앙고백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쇠기를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도 행위인데 공로를 따지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 믿음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건데 그 믿음조차도 그 구원받는 사람이 해낼 수 있었던 스스로 해낼 수 있었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고백을 쓴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배우고 꼭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칭이라는 걸 설명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그 성도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에 대할 때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내가 잘 대해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그런 인정과 내가 볼 때 의롭다 여김을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 의롭다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드리는 거잖아요. 나도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걸 잠깐 정리하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칭의가 있었고 의를 주입시켜서 본성을 바꾸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칭의한 게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용서를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신 거고 특히 우리의 믿음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선한 일들, 선한 순종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기 전가는 여러분 잘 아실 수 있는데요. impute라고 하는데, imputa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왜 이 말을 좀 제가 생각하게 되냐면 이 전가라는 개념은 내가 벌은 게 아닌데 누가 갑자기 내 은행구좌에다가 돈을 떡하니 입금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쓸 수 있도록. 그게 전가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돌을 닦거나 수행을 해가지고 얻은 공로로 여러분의 의로움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공적을 쌓아놓은,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엄청난 무한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여러분 계좌에 입금시켜줬다고.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30절 요거 남명교원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네, 그래서 이게 부르신 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성령의 부르심이죠. 그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의롭다 하신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칭이고요. 로마서 3장 24절 이다현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자신의 값을 뭐 어떤 양으로든지 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러주신 거죠.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까지 이거는 이기훈 교수님 혹시 읽으실 수 있으시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이크 켜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고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에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 키 고자든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니 할 때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은 그 말의 해석은 믿음 자체가 그의 의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의 행한 일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이것은 박미연 교우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죄가 없으시니까요. 근데 그분을 죄로 삼으셨대요. 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게 하실 때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만드셔야 화목하실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자기 아들을 의로운 아들을 죄인처럼 취급하시고 형벌을 내리심으로써 그가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건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져오는 익스체인지 된 거잖아요. 교환, 물물 교환하듯이 그리스도의 의는 내 것, 나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 로마서 3장 22절부터 22절, 24절부터 25절, 27절, 28절 이거는 박경희 장로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이거는 그냥 성경 구절 자체가 설명을 하죠. 결국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다. 더 이상 어떻게 클리어하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디도서 3장 5절 그리고 7절 이거는 정영재 목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유로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뭐냐?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다면은,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다른 구절들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믿음의 본질이나 성격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따른 거듭나게 하심에 따라 은혜로 우리를 칭의하신다. 의롭다 부르신다. 에베소서 1장 7절 이거는 홍정희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에 죄상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공로는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 이거는 세영 자매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핸드아웃에 제가 적어드린 그 구절은 6절인데요. 그 6절에 그의 날이라고 얘기할 때 그가 누군지를 좀 더 알기 위해서 5절까지 여기 있던 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하나님 왕으로 세우시는 그분은 바로 이제 예수님이시잖아요. 다윗 자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냐?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여호와이시며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란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받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의로운 행위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의로움은 우리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만 내세울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혹시 기현자매님 읽으실 수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는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래서 의로움도 예수님이 우리에게를 위해서 되신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까 같은 얘기죠. 그 우리의 행위가 순종이나 우리의 행위나 순종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것이 칭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이거 남유현 교원님께서 다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 여기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서 죄가 세상 사람들한테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롭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구체적으로 이 두 사람의 각각 다른 대표들이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거나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아주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 이런 것 같이 이거 아담 얘기잖아요.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바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언약 백성, 이 사람들이 다 의롭다 하신 받은 것은 다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때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 것.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한 행위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이단교는 여기 믿음이 선물에 관한 것이 선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구절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오순절날 받았던 것, 베드로가 오순절날 받았던 것처럼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을 본 거잖아요.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근데 성령님은 선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 가지게 된 믿음도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9절, 이건 이기훈 교수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들을 하느니 내가 가진 의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우리가 가진 의의는 하나님이 주신 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것에 하나님께로부터가 의미가 완전히 있으려면 이 믿음 자체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의도 하나님의 전가시키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39절 이건 박미영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율법의 행위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 못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동시에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 때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얻게 된 것.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 이것은 박경희 장로님 부탁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할 때 저희가 읽는 것은 이것은 바로 믿음을 지칭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설문구절을 봤을 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의도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다 칭함 받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근데 주실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꼭 믿음을 통해서만 그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을 때 그 믿음은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통로, 도구라는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를 좀 부각해서 얘기하는 것이 의롭다 하심의 수단인 신앙, 믿음, 이것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영접하며 의지하는 신앙은 믿음은 의롭다 하심, 칭의의 유일한 수단이다. 유일한 수단이다. 근데 여기 수단이란 말이 그러니까 결국 the alone instrument라고 해요. instrument.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오로지 한 방법. 이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그 말하고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하고 믿음만 있으면 돼라는 말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안에 홀로 있지 않고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안에 홀로 있지 않고 항상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들을 동반하며 죽은 신앙이 아니고 사랑으로 활동한다. 정말로 믿은 사람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서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것이 정말로 일어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 외에 다른 구원적 은혜들, 순종, 사랑, 구제, 예배, 모든 이런 모든 것들 그런 행위들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뜻 보면요, 카톨릭 신앙 고백들이나 뭐 개신교 신앙 고백들이나 언뜻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비슷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이런 야고보서나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과 동시에 행위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느 시점에서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의롭다 칭함 받기 전에 이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할 때 필요한 것은 믿음 밖에는 또 다른 것은 허용이 안 되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인데 카톨릭 쪽에서는 믿음 뿐만이 아니라 믿음 플러스 다른 순종도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 믿음과 순종과 여러 다른 행위들이 또 은혜들 은혜로 이루어진 행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믿음인데 그 칭의의 유일한 수단인 믿음은 항상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들을 동반한다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들이 안 보여요. 근데 믿는데요. 그럼 우리는 굉장히 확실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 안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데요. 신앙 고백한대요. 근데 사랑도 안 하고 막 삶이 엉망진창인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 안 믿는다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목회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막, 아, 교인인데, 아,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지금 아내가 울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을 찾아가서, 당신은 믿는 사람이 아니니 출교합니다. 해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가서, 성도님, 믿는다며요. 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박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도박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반대하거나 입술로만 끊겠다고 해서는 계속 도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란 사실 교회는 무서운 거죠. 그죠? 교회라는 그 신앙 공동체가 이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런 악인이 이 교회라는 것의 공동체를 통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물론 100% 이 땅에서 모르죠. 근데, 믿음은 항상 다른 모든 구원적 은혜들을 동반한다라는 진리는 교회가, 또 신앙 공동체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무섭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칭함받는 것으로 나도 이 사람 대해야 된다 했잖아요. 동의하시나요? 요 시점에서는 약간 좀 반응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도 괜찮다. 성경 공부할 수 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로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야 하든지 나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로움 받은 사람으로 나 형제로 대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동의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삶 속에 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요.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증명해요. 그 시점에 가면은 누가 뭐 이 사람 어떤 사람 주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완약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적용되고 보여지는 것을 보면 이게 틀림이 없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전현주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다른 수단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8절 홍정희 의원님.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네, 그 믿음을 통해서만 칭의받는다는 것. 로마서 5장 1절 사용자 변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이것도 뭐 이렇게 의심의 여지가 없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딴 거 없죠. 믿음으로만. 야고보서 2장 17절, 22절, 26절. 이거는 기현 자매님 가능하신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띄어쓰기를 저 삼믿음은 행함을 동반한다. 결국 그거잖아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받는데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누가 남미영 교수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사랑의 행위를 동반한다. 그것이 지금 이 두 가지 1절과 2절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이라는 도구, 수단,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건 법적인 선포고 근데 그것은 반드시 어떤 사랑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 참 믿음이라면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2분이나 3분 동안만 잠깐 얘기를 서로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말씀들 해주세요. 정말 여기서 말하는 칭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에 어떤 변화가 또는 어떤 발전이 있을까요? 이 칭의를 제가 정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깨닫는 대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기 교회 생활뿐이 아니라요. 네. 우리가 믿음, 저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 공로로 저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인해서 교회 생활과 가정과 사회에서 믿는 자라는 게 그게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열매 맺어지는 것이 내 의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저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 마지막 절제까지
네.
그게 다 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가 계속 그게 훈련 과정에 있지만은.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녀로서는 그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됨으로 인해서,
네.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가정생활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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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참 마음에 좀 두고 있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일은 아니에요. 이거 전 아무 공로 없어요.
네, 네. 이제 그 일단은 네. 이균 교원님 공로는 없는 것으로 다들 인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른 분 없어요? 내가 이 칭의의 교리를 정말로 성경의 교리로 가르침으로 받아 믿고 의지해서 산다면 어떤 변화가 또는 발전이 내 신앙생활 속에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교회에서 있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늘 믿어왔던 건데 뭐 또 달라질 게 더 있나? 이런 생각은 혹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늘 믿어왔던 건데. 새삼 이러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고요? 왜요?
거저 주신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데.
아, 참, 죄송합니다. 전 목사님이 저보고 누가 대답하면 그거 가지고 또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그러면 불안한 데 가서 대답 안 한다고. 그걸 사모님한테 해버렸네. 감사합니다. 나보다 남은 더 약해 되겠네. 뭐 내 공로가 아닌가요? 겸손해질 수 있겠죠. 예, 그래도 가장 만만한 건 얼굴이 안 보이는 기현자매네요. 기현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알려준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칭의의 교리를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나의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가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아무리 칭의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이 돼도 어느 순간에 또 힘들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네. 그걸 또 같이 이겨내는 게 또 교회 안에서 가짜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겠죠.
그렇게만 되면 이상적인 교회가 되는데 또 그렇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네. 같이 이겨내죠.
네.
같이 이겨내는 방법은 한 가지는요, 좀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나는 건데, 칭이 한 가지만으로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교육받거나 교훈받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교리인 건 맞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도 가르쳐 주셨고, 칭이도 가르쳐 주셨고, 또 이제 성화, 입양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면들인데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진다는 거고 또 너무 칭의만 얘기하면 그리고 성화를 강조하지 않으면 아니면 성화만 강조하고 칭의를 얘기하지 않으면 불균형 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현자가 방금 얘기하신 그런 정말 이상적인 교회생활은 칭의만 붙들고 있으면 돼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기왕이면은 저희가 칭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여러분 중에 혹시 크레딧카드 빚지신 분 빚지셨거나 빚지신 경험이 있었거나 지금도 고생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다 갚았을 때 느끼는 해방감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던 내 부모님이 갚아줬던 어쨌거나 내 위에 이렇게 막 떠다니던 빚이라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다 해소가 돼버렸어요. 그때 느끼는 해방감. 뭐 크레딧카드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 론이 될 수도 있고 뭐 학비가 될 수도 뭐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자유함을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필요가 없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자유함을 얘기해요. 그것이 저희 모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빚이 있거나 어떤 안타까움들이 존재하든지 간에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지금 당장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유함이 이미 있어요. 의롭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정말 많은 구절들을 통해 저희가 그것을 확인받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아니라 나의 밖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 내가 의롭다하심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신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신분을 잊고 세상에서 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믿음이 불러온 그 의가 점점 의로운 신분이 열매를 성령 안에서 맺어서 저희의 실제 삶이 의로운 것을 더욱더 계속해서 나타내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